얼마 전에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난리가 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이 무슨 하여튼 저는 처음 들어본 교단인데 하여튼 감리교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광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이제 이게 나눠줬는데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 교회는요, 그 팸플릿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무조건 배당금을 준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10,000원 상당의 그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주고요. 교회가 부흥되면 될수록 더 많은 배당금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자들의 가정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교회 탄생이라는 제목을 붙이고요. 연간 미니멈 여러분 520,000원 이상의 배당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투자와 장사를 해서 그 배당금을 교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테니까 교회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일이고요. 이거를 누가 사진에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그런 팸플렛입니다. 정말 기도 안 찹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현대교회가요. 이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본다면 현대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영적 능력을 얻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요. 교회라는 건물에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이뤄내는 방법론, 즉 교회 부흥론에 빠져서 그것의 부작용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필요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이 교회라는 장소에 사람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그 방법론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꼭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같은 물건을 파는 무슨 그 마트 같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겠다고 그렇게 경쟁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댓글을 그 교회 팸플렛 그 올린 사람의 댓글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주식회사 기독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거는 참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회의 중요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진정한 성도이냐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인에 관해서는 이런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 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더 많은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가 돼야 되는 이런 것까지도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합리화는요.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회개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회개의 선포가 강단에서 사라져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부담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서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고요. 경건의 모습만 남는 그런 껍데기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교인 수나 교회의 규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가치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 임재함으로 인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경건함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성도들이 잘 믿고요, 신실하게 잘 커가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들 가운데 참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의 성숙, 그리고 진실하고 허물없는 성품의 성숙,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의 성숙함이 있기를 오늘 9절부터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성숙입니다. 지식의 성숙, 성품의 성숙, 그리고 삶의 성숙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빌립보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러한 성숙이 저절로 교회에 나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가 이런 지식의 성숙, 정말 그 성품의 성숙, 삶의 성숙을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려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영적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진짜 도둑놈 심보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 그 성도로서 이렇게 성숙해져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진리의 말씀, 진리, 지식, 이것은요, 언제나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외우고 배우는 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말씀은 뭐 듣고 이러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짐이고요, 책임이고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그 조지 뮬러는 평생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조지 밀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삶에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는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럽니다.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음식이 있는 이런 거 다 먹는 것입니다. 또 개는요, 아무것도 안 먹고 20일 정도를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살 수 있대요. 뱀은 800일을 버틸 수 있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사람은요, 아무것도 마시고 먹지 않으면 고작 12일을 산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음식은요, 하루만이라도 굶으면 영혼이 시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그렇게 지식과 성품과 생활의 성숙을 이루어서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9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성숙해지고 정말 성품으로 성숙해지고 그리고 삶의 성숙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사랑이 그 원료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하늘의 자원이 사랑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이 약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등등으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요. 악한 것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계속해서 더듬어 올라가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문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내 죄 때문에 아니면 서로의 죄 때문에 문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정한 사랑과 애정, 뭐 참된 마음 이런 것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니 너희 사랑을 이 너희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란 단어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헬라어 자체가 아가페 사랑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셨고 우리를 지식과 성품과 생활의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행복함,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죄의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죄를 더 사랑해서 생겨진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많은 신앙의 문제들, 나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했는지 못했는지를 회개할 수 있는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운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이유도 없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죄에 대한 그런 회개 이것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끔찍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사랑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근데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되는 것 문제없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장로님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삶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다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신 적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하실 때 다 여기다 중매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연애하실 때 다 겪어보셨잖아요. 저 사람을 더 보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혀서요.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쿵쾅쿵쾅 들려지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아무리 많이 그 키가 큰 나무도요. 뿌리가 잘라져 버리면 그 나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마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큰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깊지 못하면 여러분 조그만 좀 센 바람이 불어도 우두둑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옆에 안 봐도 되지만 옆에 있는 나무 쓰러졌을 때 이 나무 얼마나 큰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입니까? 근데 바람 부니까 위에서부터 그냥 부러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지 못하면 여러분 항상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뼈를 묻어야 된다. 뼈를 묻어야 된다. 제가 자라난 교회 목사님이 저희 청년들에게 항상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생각, 그때 어린 마음에 청년 때는 아니 교회에 뼈를 왜 묻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정말 못 맞춰서 죽을 때까지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때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던 분들이 얼마 안 가서 뭐 뼈를 묻는 건 고사하고 저기 자기가 뭐 심어놓은 것까지 빼갖고 가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 교제하면서요. 정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떠한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여러분 영적인 온도계를 우리에게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하나님 그냥 뱉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라우디오 기억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울하다.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널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은 적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왜 우리 교인들은 나를 외롭게 만들까? 라고만 생각하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겉모습은 반듯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게 그 반듯한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는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야 된다고 오늘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야 하고요. 또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우리 찬송가 있죠?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이죠. 내가 주님을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 가장 첫 번째 제목은 내가 주님을 풍성한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거듭난 성도님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의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게 막 정말 아이디얼하고 풍요롭고 그랬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가장 고난으로 시련으로 가득 찬 시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시기에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항상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나오면 눈물이 흘렀단 말이에요. 기도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삶에는 거룩함이 있었고요. 우리의 교제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그 위해서 희생해 주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눈물, 회개, 거룩한 희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랑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풍성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구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사도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총명이라는 단어는 그 미학이라는 뜻, 이 한국어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영어로는 에스테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아이스테시스라는 말인데 총명은 무언가를 통찰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통찰해서 보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어떤 풍경을 볼 때 여러분이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지 설명하지 못해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진실한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한테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식은 이론적인 어떤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면 총명은 그것에 믿음을 동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겨울에 12월 27일입니다. 잊지도 않아요, 여러분. 1988년 12월 27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냥 그 성전에 쓰러져서 그냥 일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탈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저를 업고 저희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 포코노 산의 나무들이 저한테 막 손 흔드는 것 같아요. 하늘 쳐다보니까 달이 이렇게 둥그렇게 떠있는데 보니까 막 방긋방긋 웃는 것 같고요. 막 그 옆에 있는 게 돌 이렇게 쌓아놓은 게 막 저한테 막 방방방방 뛰는 것 같이 보이는 거 있죠. 무엇입니까? 분명히 다른 건 다 똑같이 됐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청렴함의 어떻게 보면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계속 생겨나게 될 때 사랑은 끊임없이 더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것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랑의 감정이 불길이라면 지식과 총명은 그 불 속에 던져지는 장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쌓아놓은 장작은 저절로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지식,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지식과 총명에 우리에게 더해주시면, 능력을 더해주시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세계는 굉장히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더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총명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사랑이 있을지라도 지식과 총명이 없다면 그 사랑은 식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 사랑이 작은 것 같아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주어진다면 그것으로 그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사랑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더 커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자,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가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랑으로 얻은 지식과 총명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고 진실함에 서서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1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분별이란 말은 라틴어로 스네세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위조지폐를 구분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때 썼던 단어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것,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여러분 구별해라는 것,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는 것, 내게 속한 것과 내가 속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가치가 혼란에 빠진 그런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진실에서 허물없기를 사도바울은 기도합니다. 이 허물없다는 얘기는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위선적이지 않고요. 겉과 속이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 또는 순결하다는 이 의미를 가진 이 그 단어는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래 단어의 원어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햇빛에 비추어서 테스트가 끝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또 덧칠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말을 쓰였냐면 이 당시에 도자기를 얇게 만들어서 그 어떤 병을 만들거나 뭘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얇게 만들 수 있으면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얇게 만들면 금이 가잖아요. 금이 간 도자기를 교묘하게 덧칠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검사관들이 이 덧칠하거나 금이 간 것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 도자기를 햇빛에 비춰서 불량품을 구분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말이 이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실하다는 말은 햇빛에 비추어서 검사받고요, 덧칠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햇빛에 비친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우리를 살핀다.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척해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것으로 포장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덧칠한, 우리가 우리 뒤에 감춰진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허물이 없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이죠. 의로움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를, 그들 안에 맺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의로움이라는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원하는 그 목적은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얻지 않잖아요. 얻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doing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취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being입니다. becoming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성숙의 열매, 이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런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인 사람에게는 그분이 삶의 열매 맺는 것, 그분의 삶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 becom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 그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만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있는 그 활기참, 생동감, 아니면 우리 삶에 있는 삶의 열매, 이 모든 것,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찢기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됐고, 또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친 짓이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요, 옛사람의 그 옛날 버릇을 쫓아서요,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숙함이 없다면, 정말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고요, 주 안에서 성화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스티브힐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이란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다. 거룩이란 선택이 모아진 것이다. 당신 주변에 거룩한 구름이 몰려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죄짓지 않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당신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라면요, 그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건강한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건강한 성도라면 매일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가야 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아우 나는 이제 좀 쉬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이제 힘들어서 이런다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요. 우리가 지식과 분별력이 있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생명력을 가지고요. 의로움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매번 다짐만 합니다. 주님 이렇게 할게요. 주님 저렇게 할게요. 하지만 정말 주님을 앞에서 여러분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신 적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것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의 열매와 성품의 열매와 지식의 열매를 맺고 사시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나이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문제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 앞에 다짐만 하지 마시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와 모여 주 같이 기도합니다.